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그 깊은 사랑과 마음을 나누던 사람도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고 또 지긋지긋해서 언제나 내 곁을 떠나려나 미워하던 사람도 언젠가는 또 우리 곁을 떠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먼저 떠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 좋고 싫은 감정, 증오하고 사랑하는 이 감정, 이 감정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곧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곧 신앙이에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을 신앙이 타락했다, 신앙이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은 일상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장황한 분량 동안 성경에 기록된 까닭은 그의 신앙이 곧 삶이었고 그의 삶이 곧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관한 얘기를 쭉 읽어가는 것이 곧 그의 신앙에 관한 얘기를 듣는 것이고 그의 신앙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그의 삶 전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일생 전체가 우리에게 소개된 것이죠. 다윗은 오늘 사울과 요나단 그 부자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슬픔을 노래로 지어서 애가를 부릅니다. 애가라고도 하고 비가라고도 하고 만가라고도 하죠. 여러분, 슬픔을 노래한다는 것이야말로 삶을 다른 차원으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노래가 소개된 까닭은 그의 신앙이 어떤 능력의 신앙이기에 그의 분노와 슬픔을 어떻게 다룰 줄 알았기에 그걸 노래로 만들어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7절, 18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의 이름을 제목을 활이라고 붙입니다. 활. 활 하면은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환영받지 못한 지파입니다. 어쩌면 외면하고 싶은 지파고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 지파이기도 해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열한 지파와의 내전에 대한 기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또 막강했다는 뜻이죠. 잘 싸웠어요. 특별히 활을 잘 쏘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출신인 이 사울과 요나단을 상징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활이라는 것이죠. 활의 노래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그 어떻게 저걸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역대상 말씀 8장 40절에 보면은 그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워낙 활을 잘 쏘았고 또 왼손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그 당시에 왼손이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양손을 쓰는 훈련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왼손쟁이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토록 용맹하고 싸움에 익숙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지은 조가의 이름을 활 또는 활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활의 노래가 어디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야살의 책은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야살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할 때는 의인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무용담을 주로 기록한 용맹한 사람들, 그렇죠, 영웅들의 얘기에 관한 책이에요. 정사라기보다는 야사에 가까운 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살의 책에 관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야살의 책에서 기브온을 이 지켜주기 위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 싸움을 할 때 해가 중천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이 중천에서 머물러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멈추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게 야살의 책에 기록된 내용 중에 인상적인 내용이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해나 달은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걸 시간을 만드신 분,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도 그렇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2022년을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동일한 시간을 살지 않아요? 2022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1900년대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2100년에 가 있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2050년을 미리 내다보고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런 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정사로서 다루기 어렵지만 우리 조선 왕조 시대도 조선 왕조 실록이 있고 또 궁중일기가 전해졌듯이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게 아쉬울 뿐이죠. 그 책에 여호수아에 관한 기록도 소상하게 되어 있었지만은 그 책에 다윗이 지은 이 활의 노래가 전문이 게재가 되어 있었다고 알려지고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 불과 9절이에요. 이건 발췌본입니다. 다윗이 어떤 노래를 지었는지 그 핵심을 발췌한 내용이에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이건 우리 한국식 번역이고 원문을 보면은 용사들이 어찌하여 엎드려졌는가라는 탄식이에요. 용사들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비탄과 탄식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첫 이 시가를 여는 첫 절에서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 관점에서만 본다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죠.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야말로 뉴스 중에도 반가운 뉴스예요. 그러나 내 관점에서 사울 왕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죽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바꾸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이 주는 가장 본질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고자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나의 원수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을 공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접할 것인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한 왕과 그 왕자가 죽었다는 그 단순한 죽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한테 패전을 겪음으로써 수치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보게 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자기 인생, 자기 역사, 이 온 우주를 바라보느냐? 이게 여러분 신앙의 관점이에요. 신앙은 한마디로 관점 바꾸기입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길보아 산에서 죽었도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울아 10년 동안 내 체정을 막아놓았더니 오늘 길보아 산에서 굴러떨어져 내려졌구나 이렇게 불러야 정상이죠.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이 사람이 조금 뭐 저걸 하나? 정치적인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조금 정치적인 수사를 늘어놓는 건가? 속셈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의도로 이 시를 지었다면 이 시는 결코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단순히 나의 정적인 나를 그토록 제거하고자 했던 원수로서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20절 21절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이스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드라더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드와 아스글론에 알리지 말라. 전파하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그게 싫다는 거죠. 가드와 아스글론은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의 주요 도시입니다. 다섯 개 펜타폴리스로 이루어져 있는 가드, 이 저기 블레셋의 핵심 도시들이에요. 그곳에 이제 전승,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인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었어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의 백성들 여인들이 미리암의 소고에 맞춰서 춤을 추었듯이 또 사실 사무엘 이 저기 다윗 자신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이런 개선 행렬 틈에서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건 누구보다도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지 전쟁의 승리나 전쟁의 패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반응이 눈앞에 확연히 펼쳐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발 그게 땅에 이 왕과 왕자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을 보면 그 자신이 어떻게 대접받았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랫말, 여인들의 창화, 여인들의 이 환영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분기점이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현직인 왕에게 천천히요 한낱 어린 소년과도 같은 무명 용사에게 만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길을 가르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쫓겨다녔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증오감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그가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미운 사람이 있죠. 누구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 기뻐하며 어떤 일에 분노하며 어떤 일에 슬퍼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내가 무슨 설교를 듣냐, 어떤 교회 출석하냐, 내가 무슨 헌신과 봉사를 하느냐, 여러분 그게 내 신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무슨 일에 기뻐하고 있으며 무슨 일에 슬퍼하며 어떤 일에 분노하며 어떤 일에 긍휼함을 느끼느냐, 내 그 일상의 삶의 감정 그 자체가 내 신앙의 바로미터고 내 신앙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다윗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목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 감정이 점점 솔직해지고 내 그 감정을 정말 주의 영으로 다스릴 때 우리는 그런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천절 이천절 외우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를 평생 섬기다가 성적 스캔들을 일으키면 무슨 꼴이에요? 뭐 다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또 오늘 지금 다윗은 길보와 산들을 저주해요. 시적 표현이죠. 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길보와 산들아,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너희들 재물 낼 밭도 건설을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치가 그곳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곳이 되었기 때문에 길보아 산은 마땅히 황폐한 곳으로 남아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수치를 겪게 되었는지 역사적 유물로 보존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과거를 가리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들을 그렇게 감추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게 꼭 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왜 꼭 그게 나쁜 일이에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않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수치의 현장들 다 덮어버리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여러분 전쟁할 때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될 그 방패예요. 그때 그 방패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방패 기름을 늘 발랐습니다. 방패가 기름에 반질반질하면은 여러분 칼날도 미끄러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방패인데 방패가 버려졌다는 것이죠.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이제는 녹이 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패와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다윗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지키기보다는 3,000명 특수군단을 편성해가지고 자기나 쫓으러다니는 그 쫄장부 같은 왕이지만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2절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합니다. 슬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는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가끔 사랑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좋은 표현 아니에요. 뭐 사랑이 덫입니까? 사랑이 무슨 뭐 올감입니까? 슬픔에 빠진다 이런 표현 좋지 않아요. 슬픔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느끼는 슬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분노,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없이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충동적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 측근들이, 아니 손안에 들어왔는데 저자를 어떻게 살려보냅니까? 내가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찔러서 죽이게 해달라는 얘기를 해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그는 지금 와서 갑자기 조가를 부르고 사람들을 위모하고 무슨 유다지파의 왕이 되기 위하여, 다른 지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정치적이라면 그는 어쩌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왕을 그냥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에서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전임자를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됩니까? 얼마나 전 정권이 쌓은 것들을 그렇게 까부시고 그렇게 까발려야 직성이 풀립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위대함, 다윗 신앙에 정말 정수가 있다면 그는 적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그렇게 대할 수 있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대하는 것과 왜 그렇게 다르게 그런 분노를 다룰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를 들으면서 다윗은 도대체 어떤 연유로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분노의 재물이 되지 않게 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과 목적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건을 순전한 하나의 노래로 표현함으로써 그는 인격 자체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한 민족의, 한 지파의 격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보다도 인격을 바르게 하는 일은 없어요. 참된 신앙보다도 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란 우리 인격이나 성품이 뒤틀리지 않게 하는 힘이에요. 비틀어지지 않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내버려 두면 아주 그냥 흉물스러워져요. 다 괴물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얼굴을 다듬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뭐 별의별 얼굴의 모양을 짓지만 사실 안에는 다 괴물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괴물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냐면 없어요. 그게 그 힘이. 다윗이 정말 오늘 이렇게 시를 지어서 부르는 것, 이 시 한 편이 우리한테 무슨 인생에 큰 의미가 있냐. 그러나 그는 왜 이걸 갖다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이걸 백성들에게 이걸 불러라 같이 마치 암송시키던 말이죠. 백성들의 격을 높이는 길이에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는 뭐 이렇게 친할 일이 없어요. 어쩌면 유다 지파가 집권하게 되면 베냐민 지파는 전부 다 한 대로 밀려가겠죠. 사울 왕 때 집권했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느 날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과거 정리에 들어가겠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노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그냥 뭐 얼굴에 좋은 낯을 하지만 속에 칼을 갈고 있습니까?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또 벼르고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은 스스로 감동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감동을 표현할 줄 알았고 그 감동을 노래할 줄 알았고 그 감동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 된 것이죠. 요나단의 활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사울의 칼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조사를 쓸 때 우리가 상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표현 한마디지만은 다윗이 한번 활을 저기 저 요나단이 활을 한번 쏘면은 그 활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고 사울이 한번 칼을 휘두르면은 그 칼은 헛되이 허공을 가르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까닭은 우리가 인생의 좋은 면만을 기억하기로 결정하는 표현들이에요. 왜 실수하는 때가 없었겠어요? 왜 패전한 때가 없었겠습니까? 왜 달아난 때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까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의 뒤를 까발리지 않는 것 그건 중요한 미덕이에요.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의 정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지지 않게 하라. 왜요? 우리는 미우면 안 죽어도 죽었다고 소문낼 판인데 부상만 당해도 재기불능이라고 소문을 내고 할 지경인데 그러니까 절대로 다윗이 지금 내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일인지 이건 나라 전체가 슬퍼해야 할 일이다. 이거는 열두 지파의 감정, 지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슬퍼함으로 이걸 바라봐야 될 관점이다. 이 얘기를 지금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한 민족에 가르치는 역사의식이요. 한 민족을 깨어나게 하는 진실로 참된 신앙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또 뭐 그렇게 또 막대먹은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그렇게 뭐 집요하게 그를 추격하고 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가 그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처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받던 사람이고 막 박수 받고 즉위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1절 5절 11장 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11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도 크게 기뻐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크게 기뻐했어요. 14장으로 가보고요. 14장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 또한 백성들에게 인기가 이랬단 말이에요. 사울도 온 국민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 요나단은 정말 전쟁에서 홀홀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대군 전체를 뒤흔들었던 사람이에요. 허기가 져가지고 꿀 한 모금 찍어 먹었다가 사울왕 아버지가 금식을 선포하는데 금식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온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다. 아무리 군령이 엄하다고 하더라도 요나단을 그렇게 죽게 할 수는 없다고 현직 왕을 거부하면서까지 요나단을 살렸던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다음 왕이죠. 이런 능력과 이런 인기와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가 왕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음 왕은 다윗입니다. 나는 그 다음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열을 안 받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함부로 그냥 막된 소리를 안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녀석이. 그 다윗은 이 사실을 다 기억하지 않겠어요? 부자지간에 자기 때문에 싸웠던 것, 부자지간에 자기 때문에 갈등을 빚은 것,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르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야, 이 말. 요나단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친구가 좋다고 해서 친구 다윗 때문에 아버지를 버리지도 않았고, 또한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한다고 해서 친구와 절교를 하거나 친구를 버리지도 않았어요. 요나단은 아버지도 사랑했고 친구 다윗도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내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그 전쟁 가운데도 숲속으로 찾아와서 그에게 안심하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갔던 친구예요. 그런 다윗이 그런 요나단을 기억할 때 어떻게 조가를 짓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정적이 사라졌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를 기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킨 요나단, 그렇게 죽음을 같이 함께 맞은 부자지간. 여러분, 왕자는 도망가가지고 다음 나라를 보위해야 된다고 다들 충신들이 빼돌린다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서 죽을 것 같으면 왕자라도 살려서 나라의 명맥을 잇겠다고 불련 이렇게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기만 하면 나라는 전쟁에 지지만 왕은 자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고, 그는 아버지 곁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기로 결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요나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라. 사울을 위해 울어라. 자기는 울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끔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서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긴다든지 분노의 골을 깊게 만든다든지 갈등의 구조를 심화시킨다든지 이게 삿된 정치인들이 하는 짓들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뭐 베냐민 지파의 뭐 수장이었던 사울이 죽을수록 좋은 일이죠. 백성들에게 그걸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의 노래를 가르치고 이 슬픔을 이게 울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본인이 안 울고 이런 소리를 하면 가정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지금 본인은 마치 국장에 나라 전체가 장례에 들어간 국장에 상주가 된 것 같은 입장에서 나라 전체가 이 수치스러운 사건, 슬픔의 사건을 나라가 다시 연합하고 화합하고 통합될 수 있는 역사적 기억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슬픈 일을 가지고 나라를 쪼갤 일이 아니라 이 슬픔의 격을 높임으로써 슬픔을 분노에 표출하는 이벤트나 사건이 아니라 슬픔을 노래하고 슬픔을 승화시킴으로써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지지 않고 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지도력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능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임자를 뭐 헐뜯습니까? 낱낱이 까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도 붉은 옷을 입고 금 노리개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울 때, 요나단 때 나라가 부강하고 너희들이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했으니까 사치도 누릴 줄 알고 화려한 옷도 입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던 왕이 서거하였으니 마땅히 슬픔을 표해야 한다. 슬퍼할 일에 슬퍼해야 한다. 이건 마땅히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애통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뒤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가정스러워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다윗 자신이 그 슬픔을 느꼈고 비록 그 사울이 죽음을 맞았지만 그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슬픔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자, 25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이거는 후렴처럼 이번 이 세 번 반복됩니다. 아까 정확히 번역을 했지만은 용사여 어찌하여 엎드려졌는가. 이걸 우리말로 지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후렴이 세 번 반복돼요. 그리고 요나단을 특별히 더 추모하는 말을 조금 뒤에 더 붙여놨어요. 내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저는 이렇게 슬픔에 품격을 높여놓는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런 차이,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는가? 다윗의 천성인가? 아니면 다윗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건으로 인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면 이게 단순히 그냥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인격이라는 것을 그냥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쇼맨십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다윗은 진실로 기뻐해야 될 그의 죽음을 기뻐해야 할 사람의 죽음을 놓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또한 다윗 얘기를 그토록 수없이 읽고 다윗에 관한 얘기를 수없이 많이 알고 있지만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이 어디서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울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에?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키워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말이에요. 정직해집니다. 의로워져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감정에 지극히 솔직한 사람이 되었고 그 솔직한 감정에 따라서 그는 속임없이 가감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16장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지금 찾아와서 감동된 사람이 되었고, 처음에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던 사울에게서는 그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끊임없이 시기 질투하고 갈등과 분노하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폭발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한 조직체 내에서, 그게 교회건 회사건 가정이건, 여러분 이 가정에 여호와의 영이 계신가? 내 안에 여호와의 영이 계신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이게 날마다 확인되어야 할 우리 신앙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결단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아무리 그분을 힘써 알자고 결심하고 결심해도 사흘이 안 간다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 사흘 읽었으면 이제 끝날 때 됐어요. 뭐 레위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울과 다윗의 갈림길이 단 한 가지, 성령이 내게 머무르느냐, 그분이 내게서 떠나느냐, 이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다 잊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는 일을 위해서 뭐 좀 풀어달라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뭘 오래 우리는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7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 읽어도 좋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에 막혀 있는 것들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이 뜻은 우리가 인생의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나쁜 아버지도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뭘 주시겠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12절 말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게 되면은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말씀을 다시 주석하고 있는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게 뭔데? 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지 않고 뭘 우리가 더 달라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다윗처럼 적을 만나도 묶이지 않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적에게. 원수를 만나도 분노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박해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는 뭘 얘기하게 되냐면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박해하는 자와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로마가 뒤집어졌지만 이 시대 교회는 조금만 박해할 기미가 보이면 싸우다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사우론의 반지를 끼면 우리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다가 악에 잡혀 들어가고 말듯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조차도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칼을 칼집에 도록 꽂으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붙들려가면서도 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는데 그 귀를 붙여주고 떠나십니까? 따라서 오늘 이 시가에 이 애가 이 비가의 결론은 우리 신앙의 품격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건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슬퍼요. 안 슬픈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얻는 것을 다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다 원하는 것을 다 얻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슬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애지중지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다 슬픔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어느 날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감에 젖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얻지 못하는 것, 얻고자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위를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걸 아래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만들어 놓은 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 아래에서 구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집 한 채 없는데 집을 구하면 예수님이 줄 집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도 집 한 채가 없는데. 따라서 이 다윗을 보면 오실 예수님이 얼핏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해요. 정말 안타까운 짓도 많이 합니다.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짓도 해요. 그러나 그는 신앙 안에서 회복되고 나발을 죽이러 가다가도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에 걸음을 돌이키고 그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아니 하나님은 대체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원한에 묶이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자리에 갔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고 나면 눈뜨기가 붙도록 돌이 불어나나? 그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뒤늦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또 한 사람의 사울. 그 사울은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거는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주께 있어요. 죽겠다 소리 하지 말고 주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세우건 그 사람을 낮추건 주님께 그 권능이 있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유해져요. 미움에서 자유해져요. 원수 갚을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것. 교회를 박해하다가 죽는 사람을 위해서 조가를 불러줄 수 있는 것. 슬픔과 분노의 격을 높일 줄 아는 것. 조금만 슬프면 악다구니를 쓰고 땅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패대기를 치고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고 관심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남에게 위로받고자 하는 인간에게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얄팍하고 천박한 사회, 천박한 권력, 천박한 문화를 만들지 말고 이 나라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격이 있는 나라, 격이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품격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절대 주권을 더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두는 사람이야. 진실로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디좁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또 어떻게 급변하게 될지 악한 영들은 어떻게 움직이며 밤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주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의로운 자들, 정직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끊어지지 않는 구원사의 줄을 이어가시리라고 믿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이 해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단 한 가지 알거니와 단 한 가지 고백하오니와 이 모든 것들 합력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수천 년간 내려온 이 나라 이 민족이 수치스럽게 되지 않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만방에 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